예수님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가 자비와 그리고 또 사랑으로 백성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휘두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소와 양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는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하시고 싶으셨다지만 그러나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휘두르는 그런 난폭한 모습을 우리가 폭력적인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좀 의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면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실까? 여러분은 곧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다. 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 본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선생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비천한 종들이 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고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집에 들어갈 때쯤에는 자신들의 발에는 먼지로 가득하였고 땀과 그것이 엉겨붙어서 참으로 그들의 발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양말을 벗은 그런 발의 모습이 아니라 더럽기가 그지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뜨다가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광경이었는지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너무나 당황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든 예수님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가장 기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장면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로마인들을 상대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어떤 의도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중을 다 아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와 같은 마음을 다 아시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피해서 가시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모습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은 이 재판의 자리에서 그의 진리의 권위와 위엄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지혜와 진리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로서 그를 대적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지혜로운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그들의 입을 놀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 친히 열두 군단이 되는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앉아서 거기에 서서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과 무리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억지 주장에 대하여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묵묵히 이들의 어리석은 변론에 대하여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하면서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군중들 앞에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이 재판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인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라고 그렇게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처럼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판의 장면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 재판장 빌라도는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법체계가 엄정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는 예수님이 결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무리들이 힘을 다하여 이 이방인 재판장을 향하여 그를 죽이라고 외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법이 정의를 이기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선고하였는데 그런데 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공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역사상 일질이 없었던 장면이고 도무지 재판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빌라도와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재판, 엉터리와 같은 이 재판보다도 더 기이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재판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는 이와 같은 참으로 놀라운 도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신적인 위험이 있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실 수도 있었지만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군병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뺨을 맞지만 죄인처럼 묵묵히 계십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자신을 아부하지도 않습니다. 혹독한 채찍질과 모욕에도 어린 양처럼 말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6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언하실 때 바로 이 장면을 그가 예언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름은 놀라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차로 잡혀와가지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 예수님은 매우 미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이며 그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고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호감이나 그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그를 정죄할 만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로마의 군병들도 마찬가지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조금 더 자비를 베풀거나 그를 어떻게 호의를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와 같은 죄인으로 그를 혐오하고 그를 욕하고 모욕하면서 그를 때리고 그를 가장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채찍질로 말미암아 그의 온 몸이 상하였고 그는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치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을 자신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어서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사형에 집행하기 위하여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와서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참혹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시는 쓰러지시고 쓰러지시면서 자신의 몸을 이끌고 간신히 골고다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무기력한 모습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골고다 올라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골고다 올라가시는 이 비참한 주님의 모습,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한 걸음도 스스로의 힘으로 떼기 힘든 이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기이한 장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발걸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아무도 그의 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를 사랑하는 몇몇 여인들만이 힘없이 울면서 그의 뒤를 따라가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골고다의 고통의 그 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수치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과 수치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깊은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아무런 감동이 없이, 감흥이 없이 그냥 아,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그가 당하시는 수치와 모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그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다 감내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가 이렇게 죄인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슬픔을 경험하시면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 때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자신이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구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 대속의 짐을 감당하실 때에 구원하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흘리시는 땀방울과 그가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골고다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이 혹독한 고난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그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은 자신이 육신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끊으시고 자신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려고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가 차마 자신의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고통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의 그 악의에 가득 찬 외침과 폭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일부의 가치도 없는 그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물로 인정되고 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참으로 무시무시한 폭력과 증오로 그를 때리고 모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년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는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의 살이 찢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는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들에게 그 매에 맞는 고통만을 느끼게 해줄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고통과 그 수치를 조금도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무시당하시고 증오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당하였던 그 수치와 고통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받아야 할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기둥에 매달려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서 당해야 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통에 떨며 피를 흘리며 그가 수치를 당할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와 같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모욕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가 당한 상처와 죽음의 고통은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감당해야 할 수치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이 형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 고통을 당하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의 고함 소리에 그런 수치에 몸을 뚫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 죄의 대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형벌을 우리의 몸으로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올라가신 이 골고다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슬픔을 그가 대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완전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길을 홀로 올라가실 때에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귀한 죽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힘없이 잡혔습니다. 그는 마음껏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금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를 골고다라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흉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할 때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자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가 선언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이 말씀보다 더 보배로우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의 죄가 그의 육체 안에서 종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쁜 그와 같은 외침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쉴 곳 없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성취하신 이 그리스도의 선언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신 대속의 죽음은 우리 모든 영혼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보배로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우리의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죄와 사망의 굴레가 끝났다는 자유와 기쁨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고통과 피 흘림 속에서 우리의 죄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가 걸어가신 골고다의 괴로움 속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의 짐이 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옥밖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달리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미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